배웠을 때 누린 것과 다르게 새롭게 배운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주님이 제 기도에 얼마나 놀랍게 응답하셨는가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겠습니다. 10년 전에 우리는 로마서를 다뤘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때 우리는 9.11 사태와 정확히 일치하는 때 로마서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연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부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9.11이 맨하탄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주님이 우리에게 맨하탄 집회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에 대한 우리의 초점은 좁게 말하면 맨하탄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뒤를 돌아다 보면 지난 13년 동안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은 더 넓어졌습니다. 단지 맨하탄에서 모든 나라들로 확대됐습니다. 이것은 로마서 1장 5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 복음은 각 나라들을 위한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바울 형제님은 모든 민족, 인종들을 향해서 이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난 13년 동안 이것이 성취되어 왔습니다. 복음이 새로 이민 온 이민자들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 결과 이 복음에 대한 부담이 더 넓혀진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지난 13년을 다시 돌아볼 때 주님이 우리를 확대시켰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 복음에 대한 그 범위를 확대시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지 맨하탄에 살고 있는 뉴욕커들 또한 뉴욕시에 살고 있는 특별히 새로 이민 온 이민자들 향하여서 확대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이 로마서에 올 때 제 기도는 주님 우리를 더 확대시키기 원하는 그런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여러분에게 묻기를 지난번에 13년 전에 로마서를 다뤘을 때랑 지금 무엇을지 다르고 무엇을 누렸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제가 말하듯이 주님이 저의 기도에 대해서 놀랍게 응답하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확대되었는지 뿐만 아니라 제 스스로 생각해 볼 때 어떤 종류의 이민자들을 우리에게 데려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이 시점이 조망이 복음에 대한 조망이 넓어질까에 대해서 궁금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게 만져진 바가 있다면 이 책의 시작입니다. 제가 그것을 곧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로마서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시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을 많이 연구한 사람들의 말하기를 우리도 알다시피 신약은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4권의 복음서와 사도행전이 있고 14권의 서신서가 있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이 구조를 볼 때 로마서는 신약의 일곱 번째 책이며 21권의 서신서 중에 첫 번째 서신서입니다. 하지만 이 로마서는 서신서의 첫 번째 책으로 알려져 있지 않고 많은 때 다섯 번째 복음서라고 언급됩니다. 이번 이 책이 다시 올 때 제가 깨달은 것은 1절에서 5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노예요 부름 받은 사도인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분별되었습니다. 첫 시작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기를 이 로마서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책입니다. 이것은 다섯 번째 복음서입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시선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며 제가 3주 전에 언급했던 것 같이 제가 말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할 충분한 시간이 없었습니다. 3주 전에 저희는 로마서를 시작하였습니다. 제가 깨달은 것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언제 이 복음이 시작되었고 두 번째는 무엇을 계시하는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간단히 말했지만 오늘 조금 더 말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오늘 제가 이 아침에 알아오신 부담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의 복음이 언제 시작되었는가입니다. 우리의 보호된 우리 인상은 신약과 하는 게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 주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인 주 예수님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2절에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시선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며 하나님의 복음은 신약이 시작되기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신약 시선들을 통하여서 구약에서부터 이미 약속해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3절 하나님의 복음은 그분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로서 오심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아들을 말할 때 이 아들은 육체에 따라 말하면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하나님의 복음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며 역사적으로 말할 때 또 연대기적으로 말할 때 이 아들은 육체에 따라 말하자면 다윗의 씨에서 나왔습니다. 다윗은 3000년 전에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하지만 이 하나님의 복음은 다시 우리를 또 구약 시대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4절에 올 때 거룩한 영에 따라 말하자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셨습니다. 이분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 말할 때 주 예수님에 대한 것이며 여기 주 예수님에 대한 두 방면이 있습니다. 한 방면은 육체에 관련된 방면입니다. 다윗의 씨에서 나오셨고 우리를 구약으로 데려가고 또 한면 여기 인정하셨다에 대한 각 줄을 보면 표시되었다입니다. 바로 이 거룩한 영에 따라 말하자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능력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습니다. 표시되었습니다. 여기 아주 매우 의미 깊은 구절입니다. 3주 전에 제가 언급했듯이 언제 하나님의 복음이 시작되었습니까? 제가 말하기를 신약 이전이고 신앙자들이 주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도 전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 26절까지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을 계시하는 것과 사실 창세기 1장 26절이 연결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복음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고 그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습니다. 그분의 아들로 표시되셨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연관이 되며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에베소서 1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을 볼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기서 이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그분의 아들 안에서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아들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어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이 구절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아들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창조되기도 전입니다. 창세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어지기도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이 창조되기도 전에 그분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 20절 우리는 아주 많이 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로 우리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듭시다. 27절에 말할 때 하나님은 그분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26절에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듭시다.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 3일 하나님께서 회의를 하시고 또는 이 회의를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듭시다. 27절에 올 때 하나님은 그분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그분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다시 말하지만 그분의 아들 안에서 그분의 형상대로 지어졌습니다. 주 예수님 그분의 아들 그 인격의 표현, 표시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삼위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냅니다. 사람이 창세전에 선택되었을 때 사람이 창세전에 선택된 이유는 바로 사람이 그분의 아들의 형상을 따라졌기 때문입니다. 이것 자체가 복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은 사람이 창조되기도 전에 전파되었습니다.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셔서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3주 전에 창세기 1장 26절에서 우리 여기서 이 사랑의 로맨틱한 이 사랑의 느낌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사랑 안에서 우리를 선택했다고 말합니다. 그분이 그분의 형상을 따라 그분의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셔서 통치하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은 사랑의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아들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였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말하기를 주 예수님이 대한 것이라 말합니다. 이 복음은 그분이 오신 다음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오시기도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이 복음은 사람의 타락 전에 사람이 타락하기도 훨씬 더 전에 시작됩니다. 복음은 시작하는 것은 창세전에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안에 사람을 그분의 아들의 형상에 따라 만들어서 그분을 표현하고 대표하도록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말할 때 신성한 로맨스라고 말할 수 있으며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제가 이전에 간단히 말했지만 다시 여러분에게 말해줍니다. 하지만 언제 하나님의 복음이 시작되었는가에 대한 질문을 드릴 때 창세 전에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었을 때 이것을 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을 이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7절에서 말할 때 자신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였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복음은 사람이 창조되기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아들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의 복음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삶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표현하는 분이 바로 이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서 느끼고 맛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이해합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의를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의에 대해서 우리 자연적인 관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 첫 번째로 언제 하나님의 복음이 시작되는가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창세 전에 사람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그의 무한한 지혜와 영원한 계획 안에서 아주 풍성한 사랑으로 아들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내가 지난번에 언급한 것을 다시 여기서 잠시 언급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을 계시합니까? 자, 이 복음은 창세 전에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안에서 우리에게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형상을 따라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복음은 무엇을 계시합니까? 로마서 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을 보면 믿음에서 나와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이 복음에 기초되는데 여기서 이 복음에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기초되었다 나옵니다. 하나님의 의가 이 복음에 기초되어 있는데 믿음에서 나와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이는 믿음으로 생명을 얻고 살 것이라고 기록된 것 같습니다. 이 구절이 분명히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복음에 무엇이 계시되는지 분명히 말해줍니다. 이 구절에 따르자면 바로 하나님의 의가 이 복음 안에 계시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것에 대해서 말을 했지만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것을 다시 더 설명해 주기 원합니다. 특별히 로마서에 나온 하나님의 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하기 원합니다. 많은 성경학자들, 성경연구자들은 하나님의 의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여기 다시 제가 아까 확대를 말했는데 제가 로마서에 이번에 다시 오게 될 때 의의를 다시 찾아보았습니다. 1장에서부터 의의를 볼 때 제가 깨달은 것은 성령이 바울을 감동해서 하나님의 의의를 6번 사용하게 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시작해서 그리고 3장 5절 21절 22절 25절 26절 6번에 해당의 하나님의 의를 언급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안에 계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1장 17절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언급하기를 이 구절에 때 말할 때 하나님의 의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포함되어 있고 함축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서 만납니다. 찬송가 152장에서 하나님의 디자인과 조화됨이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가 십자가에서 만난다는 어떤 구절이 있습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먼저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미 전에 보았지만 하나님의 복음, 특별히 하나님의 복음과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은 다릅니다. 9.11 사태가 일어났을 때 여기 불확실함과 두려움과 사람들이 걱정이 있었고 거기에 많은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필요에 따라 우리가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해야 할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필요는 메나타나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많은 다른 이민자들 그룹에도 필요하였습니다. 단지 메나타나에서 이제 뉴욕에 있는 모든 다른 이민자들을 향하여서 이 복음 전파되었고 그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나가서 그들에게 이러한 성경이 필요했고 말씀이 필요했고 책이 필요해서 그들에게 이것이 전달되고 확대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그곳에 올 때 이제 이 복음 단지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단지 인간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복음, 하나님의 계획을 위한 복음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 범주에 있어서 이 범주는 다른 영역 안에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깨달은 것이 로마서에는 하나님의 복음은 지난번에 우리에게 인상을 주었던 건 다른 영역에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는 객관적인 상황 안에서 발생한 그 상황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되고 그리고 결국 그뿐만 아니라 더 많은 이민자 그룹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한 것이 17절에 볼 때 하나님의 의는 믿음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매우 주관적인 방면입니다. 이 아침에 제가 이 구절에 오랫동안 시간을 다루진 않겠습니다. 이제 이것이 두 번째 시작되는 구절이 로마서 3장 5절입니다. 이 구절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제가 이해하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3장 5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내가 사람이 말하는 방식대로 말하겠습니다. 진리를 내리신 하나님을 불의하시다고 해야겠습니까? 3장 6절에 보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라는 상황입니다.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드러나게 하다 이 단어를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단어를 여러분 어떻게 이해합니까?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하면, 제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다른 번역본들을 보았습니다. 다비 역을 보면 또한 킹 제임스와 또 뉴 킹 제임스를 보면 다른 한어들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인터넷에서 확인해 보십시오. 여기서 뭐 사실 커맨드는 칭찬하다, 뭐 추천하다, 또 제시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5장 8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같은 단어가 나오는데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피로 의롭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보면 사실상 한국말로는 이것이 드러내다, 나타내다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3장 5절과 로마서 5장 8절을 비교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3장 5절에 보면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낸다면, 드러낸다면 5장 8절에 올 때, 로마서 5장 8절에 올 때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자, 제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이렇게 이해하였습니다. 제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 이해의 과정을 여러분이 이해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드러내다, 나타내다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원래 의미는 함께 서 있다라는 뜻입니다. 함께 서 있다, 함께 서다, 옆에 함께 서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이 드러내다는 비교할 때 여러분이 그 수준에, 높은 수준에 다다르냐 못하냐, 그것도 높은 위에 있는 수준에 다다르냐 아니냐의 의미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골프를 치러 가면 여기 파라는 곳이 있습니다. 어떤 그 홀에서 파를 치면 잘 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파, 사실 파는 사실상 수준도 의미합니다. 여러분 파에 다르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수준에 다르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해도 우리의 관념은 여러분 그 파의 그 수준에 다르지 않냐 못하냐입니다. 그것에 다르지 못하면 불의하고 여러분 그 파에 다르면 여러분은 의롭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성령이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감동 통하여 바울이 이런 걸 사용할 때 우리의 우리가 하나님의 의와 함께 서는가, 하나님의 의와 양 옆에 함께 서는가, 같은 수준으로 서는가. 다시 또 5장 8절을 말하면 하나님이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 옆에 함께 서 계신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는 것을 여기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의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계시하는 것이 그분은 거룩합니다. 그는 의롭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속성들입니다. 이거 모든 것들이 이 속성이 무엇입니까? 내재적으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의 존재의 부분임을 말하는 것이 속성입니다. 사람이 창조될 때 아들의 형상에 따라 지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아들의 형상은, 근데 이 아들은 삼위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들과 삼위 하나님이 하나입니다. 생명 안에서 표현해서 본질 안에서 하나입니다.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이것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아들은 완전히 아버지와 성령과 하나입니다. 네 아들이 된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들의 형상에 따라 지어졌습니다. 아들의 형상에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근데 그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을 표현하기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근데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 양 옆에 하나님과 서 있을 때 이것이 말하는 것은 네가 의로운가 의롭지 않은가입니다. 여러분 제 요점을 보겠습니까? 쉽게 이해할 수 없지만 여러분에게 말해줘야 합니다.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 옆에 서 있다면 설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그분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우리 수준에서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결코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은 창세전에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우리는 창조죄였습니다. 아들의 형상에 따라 창조되었고 아버지가 완전히 하나인 이 아들의 형상에 따라 우리는 창조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인류 역사상 하나님을 표현한 하나님을 살아낸 그런 하나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심지어 사람이 창조되기 전에 우리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그 잠재력 포텐셜이 있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합당한 언어 단어가 제게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분의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에베소 1장 4절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그분 아들 안에서 사랑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지 사랑이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뿐 아니라 의 또한 그분의 속성이 하나입니다. 의가 무엇입니까? 의의 의미는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그분이 계획하셨을 때 또 그분이 하신 말씀이 결코 변하지 않는다입니다. 우리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합시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아들의 형상에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이 그분의 계획과 창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목적은 변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복음이 우리에게 계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속성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볼 때 하나님의 다른 속성들을 또한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이해는 의를 생각할 때 뭔가 열심히 해야 하고 이루어내는 것이고 사랑은 뭔가 우리가 또 다르게 느끼는 것을 생각하지만 실제로 의와 사랑은 함께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십니다. 하나님이 오실 때 거기에 의가 있고 거기에 사랑이 있습니다. 또 거기에 거룩함이 있고 거기에 빛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제가 믿기로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 로마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매우 깊고 심오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언급했지만 이번에 로마서에 올 때는 단지 범주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 역량이 늘어나서 우리가 더 많은 것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전파하고 정도로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 안에서 이것을 하기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하기 원하십니다. 이 의미는 여러분 신성한 로맨스를 말할 때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듭시다 말할 때 사람은 그분의 형상대로 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성취하시는 데서 그분은 결코 미뤄지거나 연행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연행된 적이 없습니다. 그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사랑이 이 복음 안에서 계시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해 동안 말해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것을 설명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예시를 빕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의가 처음 두 번 언급된 것을 말했습니다. 이제 다른 구절들을 통해서 이것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이 구절을 이미 읽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의가 언급되는 곳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신앙서를 통해 증언된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의에 대한 우리의 관념이 너무 초현적입니다. 우리는 이 의에 율법의 의로 요구돼서 우리 많이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의는 율법과 상관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우리는 지금 신약 시대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율법과 상관없이 율법에서 떠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신앙서를 통해 증언된 것입니다. 이 율법과 신앙서는 모두 다 구약에 속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율법과 상관없다 말할 때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과 신앙서를 통해 증언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율법과 신앙서는 신앙자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합니다. 율법과 신앙자들은 신앙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 모두에게 미친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다시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모든 사람에게 미친다고 말합니다. 23절에 올 때 구절 과거에 우리는 3장 23절을 이 문맥에서 이해하지 않고 따로 떼어서 인용했습니다. 여기 보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우리 이것을 많이 언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표현될 때입니다. 하나님이 표현될 때 거기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모든 인류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에 따라 그분의 목적에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목적에 따라 그분을 표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표현인 영광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오직 아들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아버지와 하나로서 항상 그분을 표현했습니다. 그분이 하신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죄가 없었습니다. 그분은 죄 없는 분이셨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 분이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 가운데 우리에게도 이러한 잠재력, 포텐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아들의 형상에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걸 믿어야 합니다. 그것은 가능합니다. 동일한 생명을 예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서 사신 동일한 생명을 소유하였습니다.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24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의롭게 됩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 시간을 더 사용해서 25절을 말하여 합니다. 우리 25절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25절에 그리스도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드러내시어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와 사람의 믿음을 통하여 화해 장소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전에 사람들이 지은 죄들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면서 지나쳐 가심으로 그분의 의를 나타내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사용한 특별한 표현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드러내시어 화해 장소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화해 장소, 여러분 다비역과 킹 제임스 번역하면 여기서 쉬는 자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화해 장소 혹은 쉬는 자. 속죄 덮개. 이것은 성막 안에, 성소 안에 있는 장막, 언약궤를 덮는 덮개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속죄 덮개입니다. 제가 다시 형제님들에게 교통하기를 우리가 이 구절, 이 24절이 너무나 깊기 때문에 다시 다뤄야 한다고 교통을 하였습니다. 자, 출애굽기 25장을 보겠습니다. 25장 17절 여기서 속죄 덮개. 속죄 덮개는 히브리서 9장 5절에 있는 화해 장소와 같은 단어이며 다비역에 보면 다비역과 킹 제임스에서 볼 때 이것은 씻는 자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다 같은 단어입니다. 속죄 덮개 화해 장소 씻는 자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언약궤를 덮는 덮개가 없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세 항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 돌판이 있습니다. 10개 십계명이 적혀 있으며 아론의 쌍란 지팡이와 그 다음에 만나가 담겨 있는 금 그릇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씻는 자 말할 때 덮개로 덮어왔기 때문에 앉을 수 있는 자리와 같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씻는 자라고도 부릅니다. 저는 순금으로 속죄덮개를 만들 때 그 길이는 2규비 반 너비는 1규비 반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금으로 그룹 둘을 만들 때 쳐서 만들어 속죄덮개 양쪽 끝에 두어야 합니다. 여기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를 덮는 덮개가 있습니다. 이 덮개는 속죄덮개 씻는 자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그 위에 두 그룹이 있습니다. 양쪽 끝에 속죄덮개 양쪽 끝에 그룹이 존재합니다. 그룹 하나는 이쪽 끝에 다른 하나는 저쪽 끝에 그래서 속죄덮개와 그 양쪽 끝에는 그룹이 한 덩어리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그룹이 이제 속죄덮개 위에 존재합니다. 이 그룹들은 날개를 덮개 위로 펴서 그 날개로 속죄덮개를 덮고 서로 얼굴을 마주 보게 하되 그룹들의 얼굴은 속죄덮개 쪽을 향해야 하게 해야 한다. 너는 그 속죄덮개를 그의 위에 얹고 그의 안에는 내가 너에게 줄 증거판을 넣어 두어야 한다. 거기서 내가 거기서 너를 너와 만나고 속죄덮개 위고 즉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이스라엘 손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너에게 말하겠다. 다시 말하지만 이러한 장소를 말하고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이 사람들과 보통과 약속하신 것입니다. 왜 그 언약궤 위에 법궤가 있는데 이것이 속죄법궤가 있고 신유자라고도 불립니다. 그리고 그 위에 두 그룹이 있으며 그 그룹이 속죄법궤를 향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통해서 바울이 로마서 3장 25절에서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을 드러내시려 화의 장사로 시은자를 시은자로 삼으셨습니다. 에스겔서 10장 18절에 볼 때 이 그룹들은 여호와의 영광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장막 안에 성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임재가 그룹들로 이 두 그룹들로 표현되고 이 두 그룹이 아래를 바라봅니다. 바로 속죄 덮개를 바라봅니다. 그러면 이 두 그룹들 여호와께서 무엇을 보십니까? 그분이 보시는 것은 바로 속죄 덮개입니다. 이 덮개가 바로 3장 21절이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여기서 여기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는 곳입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거기서 여러분을 만난다고 말합니다. 단지 물질적으로 모세를 거기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만나신다. 이 그림은 하나의 상황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보신 것은 사람의 부족함들, 사람들이 이 십계명에 따라 그 수준에 맞는지 보는 것이 아니라 속뜻 없게 그리스도를 바라보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했고 하나님을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표현하지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만 내 그리스도를 화의 장소로 하나님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리스도만 바라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속, 우리의 구원의 기초요, 기본이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선생님들, 이 그림 이번 주에 이 그림에 대해서 보시고 이 구절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하지만 의미들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었습니다. 단지 우리를 유지 판결하기 위해서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 누구도 그 시대에도 이 시대에도 우리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심으로 그리스도가 화해 장소이며 우리의 속죄 덮개이심으로 그래서 우리의 시은자이심으로 여러분 이 긍휼 사랑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1장 보십시오. 우리는 창세기 안에서 아예서 일장에서 우리 성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분을 표현할 수 있는 그 잠재력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분을 대표할 수 있는 잠재력 우리에게 넣으셨습니다. 그 형상을 따라 우리는 지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표현할 수 있는 이유, 대표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바로 그 아들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래를 내려오실 때 이 두 그룹들 통해 그분이 아래를 내려오실 때 언약궤를 볼 때 그분이 보신 것은 바로 시은좌입니다. 사랑하는 자매님들 이것은 너무나 은혜가 깊습니다. 오늘날 우리 매일매일 주 옆에 나옵니다. 하나님에 나올 때 우리는 시은좌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우리 의식이 때문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긍휼을 받고 은혜를 입어서 때에 따라 돕는 도움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복 안에서 계시됩니다. 자 이제 3장 26절입니다. 그분의 의를 나타내셔서 자신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의롭다고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형제자매님들, 이제 우리는 로마서 4장을 다룰 것입니다. 그분에서 우리가 의롭게 됨을 말합니다. 우리 위치적으로는 성화를 말합니다.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이 우리 상황에 상관없이 우리 상황에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복 안에서 만납니다. 이것이 가장 놀라운 부분이 이것인데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얼마나 새로운 이민자들을 만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단지 우리의 범주가 아니라 이것은 영역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만난 범주의 사람들을 만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영역에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의 타락 이후에 창세기 3장 24절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쫓아내십니다. 아담을 쫓아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쫓아내시고 나서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사방을 돌며 불을 뿜어내는 칼을 두시어 생명나무에 이르기를 이르는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할 때 하나님은 원래 사람이 생명나무를 취하여 생명을 얻고 이 생명에서 사는 것 사경하셨지만 사탄의 유혹으로 인하여서 사람이 타락하고 그래서 하나님 사람을 쫓아내시고 생명나무가 다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 놀라운 그림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과거에 저는 이것을 최근까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그룹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르는 칼에 대해서 집중했습니다. 사방을 돌며 불을 뿜어내는 칼, 사방을 돌며 불을 뿜어내는 칼에 대해서 관심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방을 돌며 불을 뿜어내는 칼을 주셨을 때 생명나무 이르기 길을 지켰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생명나무 나가는 길이 닫혔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이 오셨을 때 생명나무에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 이것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나 예전에 사람 우리들이 보고 싶은 것 따라서 본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창세기 3장 24절을 볼 때 주님이 오실 때까지 생명나무 얻는 길이 닫혀 있었기 때문에 누구도 생명나무에 나올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오시는 길을 열었다고 우리 말합니다. 우리 필요에 따라서 그것을 이렇게 봅니다. 하지만 이 구절을 볼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것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룹들을 두셨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의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고 사람을 하나님을 표현하고 대표할 목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코 변한 적이 없습니다.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도 그분이 여전히 후손에 대해서 약속하신 후에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사방을 돌며 불을 뿜어내는 칼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분의 임재를 여기서 치우지 않았습니다. 그룹은 하나님의 영광을 말합니다. 즉 그분의 임재를 그에서 치우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분의 의 때문에 그분의 사랑 때문에 여전히 사람을 타락했지만 여전히 그분의 임재가 여기 있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2절을 읽어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복음의 연속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 말합니다. 하지만 3장 24절에서 계속 하나님의 복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임재를 여기서 치우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셨고 사람을 창조한 그 목적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은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 그분의 의 또 그분의 사랑은 항상 거기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놀랄 필요 없습니다. 우리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는 것에 대해서 놀라십시오. 어디 하나님이 계시든 하나님이 계신 곳에 의가 있고 그분의 사랑이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그분의 거룩함이 있고 거기에 그분의 빛이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고 그분 안에서 그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십니다. 거룩한 것은 그분의 목적을 위해서 분별된 것이 거룩함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이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계시합니다. 로마서 1장에서 우리 여기서 오랫동안 충분한 시간을 드리고 다루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나타나다, 계시하다, 드러나다 그리고 창조를 통해서 모두 드러나다라고 창세기 1장 20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여러분 끔찍한 여러분 상황 안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 상황에 따라 달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있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유죄 판결하기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끔찍한 상황을 드러내기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분의 목적이 변치 않음을 나타내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분의 무한한 사랑, 영원한 사랑, 심지어 창세전부터 시작된 그 사랑에 대한 표현입니다. 저 로마서에 다시 들어올 때 저는 어떤 방법에서 이것을 위해서 완전 압도되었습니다. 그분의 의와 그분의 사랑에 압도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격려합니다. 여러분 시간을 더 드려서 다음 주 이 주제를 우리 다시 또 다 다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룰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볼 때 이것이 우리를 도와서 우리 단지 위치적으로 거룩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질적으로 거룩되는 것 우리가 체험해야 할 부분들입니다. 우리 이것을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과거 말한 것처럼 우리는 영 안에 들어가서 영을 훈련한다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매우 실제적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복음 안에 더 깊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말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제안하기를 이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설명하기 쉽지 않지만 이 구절들에 따라서 사람들이 다 여러분이 만져진 것을 나누십시오. 제가 말하는 것을 여러분이 설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제가 말한 것에 대해서 뭔가 설명하려고 여러분이 하지만 단지 여러분이 누린 것들을 교통하십시오. 여기 훨씬 많은 것들 우리 누린 것들이 여기 있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이 수요일날 이 나이진 형제들과 함께 교통할 때 이것이 너무나 풍성해서 우리 한 주 동안 이것을 어떻게 다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많은 것, 여러분이 많이 누린 것들을, 만지신 것들을 여러분 나누십시오. 여러분을 계실 때 그럴 때 누군가 여러분 피아노를 쳐서 여러분 너무 길다라고 말하지 않을 것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쉬운 주제는 아니지만 매우 중요하고 매우 실행적이고 실질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린 것들 여러분 나누십시오.